어제 런던에서 시내에서 전도를 하는데 I'm agnostic이라고 자기를 소개하는 친구를 젊은 친구를 만났습니다. agnostic이라는 것은 불가지론자, 우리 한글로 말하면 불가지론자라는 뜻입니다. 무신론자하고 좀 다르죠. 무신론자는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확실히 믿는 사람이라면 불가지론자는 가히 알 수 없다, 불가, 가히 알 수 없다 해서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우리는 알 수 없다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냥 조금 부드러운 무신론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런 친구에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알 수 없어서 지금 있으면 있다고 있을 수도 있는데 모른다고 하는 주장이니까 그러면 진짜 살아계신 참 하나님을 알게 되면 믿을 어떤 스페셜을 두고 있는 거 아니냐, 아직 몰라서 못 믿고 있는 거 아니냐 하면서 기독교가 믿을 만한 역사적인 충분한 에비던스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대화를 좀 시작했습니다. 이 신앙이라는 것은 역사에 근거하는 것이고 과학처럼 실험실에서 눈에 보이듯이 결과물을 얻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결국 과거의 역사를 두고 우리가 믿는 것인데 역사를, 과거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진리를 이야기할 때는 옳고 그런 믿을 만한 근거를 찾을 때는 좀 접근 방식이 좀 다르잖아요. 과거 역사는 오래전에 일어난 사건이지 않습니까? 타임머신을 타고 그 현장에 바로 갈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됐는지 먼 훗날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알 수가 없는 거죠. 당시의 상황을 정확하게요. 그래서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접근할 때는 역사하면 팩트를 다루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모든 역사라는 것은 후대 사람들이 해석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받아들인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역사를 해석할 때는 우선 당시의 상황을 잘 설명하고 있는 기록된 문서를 통해서 팩트라고 할 만한 것들을 찾아내는 거죠. 그리고 그 팩트가 그 사람이 잘못 쓸 수도 있는 거잖아요. 거짓말 할 수 있는 것이고 가장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팩터가 정말 옳은 것인가 그런 것인가를 또 진리를 따져보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소위 우리 각의 역사에 대해서 해석하게 바른 해석을 찾아가게 되죠. 그렇게 보면 이런 역사적인 해석을 접근하는 방식으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인물을 우리가 접근해 보게 되면 그분이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도 성경 외에 당시의 문서에도 이미 나와 있고 그리고 부활했다고 하는 여러 가지 그 기록이나 이야기들도 성경 외에 다른 문서에도 여러 곳에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죽음 그리고 그분이 사흘 후에 살아나셨다고 말하는 이 부활에 대하여서 이것이 정말 맞는가 옳지 않은가를 그 과거의 역사적인 사건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한번 해석해 보는 것은 의미 있는 것입니다. 부활에 대해서 조금만 진지하게 순수한 마음으로 접근해 보면 부활했다는 것이 부활하지 않았다는 것보다도 훨씬 더 역사적으로 논리적이고 합리적이라는 것을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많은 책들이 나왔지만 이 자리에서 그것을 설명할 수는 없고 그 중에 중요한 것 몇 가지만 좀 나눈다면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렇게 역사를 해석해 옳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 예수를 따랐던 제자들의 급격한 변화의 태도를 통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 큰 도시 예루살렘에서 무서운 사형, 십자가 처형을 최고 헤드, 리더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면 그를 따르는 당연히 추종자들, 제자들은 두려워 떨고 다 도망쳤고 숨어 특별한 방에 이제 지내는 그런 상황이 생기기 마련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제자들이 얼마 있지도 않았습니다. 얼마 있지 않아서 그 제자들이 숨어있던 제자들이 다 공개적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드러내면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고 외치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대부분의 제자들이 그것을 외치다가 다 끔찍한 죽임을 다 당한 것이었습니다. 이 제자들의 변화를 어떻게 봐야 하는 것이냐는 거죠. 인도 사람처럼 많은 신도를 믿는 국가는 아니잖아요. 유일신을 믿는 클래식한 유대인들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누구보다 경외하는 그들일 텐데 거짓말인 줄 알면서도 불구하고 그 거짓을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버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 제자들의 변화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우선 내릴 수 있는 결론은 아마 그들은 정말 예수님 부활했다고 믿었던 것 같다. 그러니까 목숨 걸고 진리의 하나님을 믿는 그들이 그것만을 전하다가 죽었겠죠. 그 다음을 생각할 수 있는 것이 그들은 그렇게 믿었지만 그들이 착각할 수 있다. 이런 논리는 있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목격했다 하지만 너무 사모하다 보니까 정신착량, 가대망상 뭐 이런 정상으로서 그들이 주장했다라고 하는 견해들이 또 이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소수의 사람이 모르지만 성경의 기록에 하면 500명 이상이 예수를 목격했다라고 증인하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그 제자들의 말을 들었던 일반 대중들이에요. 예수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의 반응이 중요한 거잖아요. 일반 백성들의 반응을 보면 그 당시에 예수를 믿으면 그 예수를 죽였던 당대의 최고의 정치, 종교 지도자들이 엄청난 불이익을 가할 것이라고 그걸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부활했다고 외치는 그 제자들의 말을 듣고 5,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겠다라고 결단했다는 것은 놀라운 거죠. 제자들이야 뭐 그랬다 치지만 일반 백성들이 예수 믿어서 수많은 불이익을 당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그 당시 일반 군중들이 예수를 믿겠다고 결정했다는 것은 그 말이 합리적이었다. 그 당시 보기에 충분히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는 것을 인정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겠죠. 이런 한 가지 역사에 대해서 정황을 볼 때 예수님 부활은 부활하지 않았다는 것보다는 훨씬 더 합리적이고 논리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라는 게 예수에 걸려있는데 예수님 부활했다는 그 확연한 역사적인 에비던스 위에 신앙이 서 있으므로 우리는 근거 없이 그냥 우리가 믿으니까 믿는다가 아니라 얼마든지 예수를 믿을 만한 근거를 있는 우리의 신앙 역사적인 근거 위에 서 있다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에요. 물론 이런 것들까지 자세히 그 친구와 이야기를 나눈 것은 아니지만 아무튼 우리의 신앙이라는 게 타 종교와 비교했을 때 historical evidence가 분명하다는 것을 나누는 그 이야기를 좀 나눈 다음에 복음 전거의 언제나 하이라이트 모든 종교와 확연히 차이 나는 지점 바로 은혜의 복음을 그 친구와 역시 또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 내용은 이런 거죠. 세상에 수많은 종교들이 있고 그 모든 종교들의 공통점은 다 선행을 강조한다. Doing good. 그 결과를 따라 천국 가든지 지옥 가든지 그것을 무슨 용어로 쓰든지 간에 다 그런 주장들을 공통적으로 한다는 거죠. 우리 기독교 역시도 선행을 당연히 강조하는 건 맞지만 다른 것이 있다. 그것은 우리의 어떠한 선행,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을 만족시킬 만한 그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 퍼펙트, 올마이티, 홀리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선행을 해도 하나님 보기에 만족할 만한 그분의 스탠다드에 우리가 도달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런 우리를 그냥 심판하실 수도 있지만 broken relationship을 restore,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사람으로 보내셨죠. 그 아들이 예수고 그 아들 예수가 바로 나와 너를 위해서 너희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unconditional이다. 모든 종교의 구원은 conditional이다. 완전히 다른 거다. 너희 부모도 있을 텐데 부모도 부족한 우리들도 자녀에 대해서 unconditional 사랑을 베풀지 않냐. 그런데 더 나으신 참 하나님은 더 unconditional 사랑을 베풀어야 되는데 모든 종교를 다 봐라. 참 하나님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그분이 하나님이 맞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확실히 복음을 전할 때 이 완전히 유니크한 하나님의 은혜, 값없는 사랑, 이것을 전할 때 되게 전하는 저도 감격스럽지만 그냥 교리적으로 전하는 게 아니라 정말 피를 통하는 것처럼 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대해서 그에게 나누게 되면 다 그 시간에 숙연하게 듣는 것이에요. 특별히 무신론이라 주장하는 사람들까지도 종교에 관심 없고 종교가 그렇게 중요하냐,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것이 그게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냐고 말하는 친구들까지도 맞다, 나도 사랑하며 살고 싶지만 나의 삶을 돌아보니 사랑하는 것도 쉽지 않더라. 사실은 네가 말하는 그 사랑하는 그것이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지 않냐. 그러면서 우리가 죄인이었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고 우리 예수를 믿으면 네가 원하는 바로 그것을 사랑하는 그 삶을 살게 해주는 것이다고. 무신론이라고 하는 분들 안을 위해서도 이 복음의 하이라이트 정수를 이야기할 때는 아주 감격스럽게 외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원래 알고 있는 그 복음 자체가 파워풀한 것이에요. 그리고 모두가 듣고 싶은 저 메시지라고 믿습니다. 그 이야기를 했을 때 그 친구가 사실 자기도 자기 부모님이 기독교인인데 자기는 뭐 믿지 않지만 자기가 부모님이 교회 다니는 교인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최근에 어떤 집 이사 문제가 있었는데 진짜 하나님이 도와준 것 같은 느낌을 받았대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당신처럼 내게 와서 자꾸 예수 믿으라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길에서 만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 하나님 너를 사랑하는 것이다, 오늘 내가 너를 만난 것도 바로 그런 이유다, 정말 예수를 믿으라고 이야기해주고 내가 기도해주고 싶은데 괜찮겠냐고. 그래서 괜찮다, 제가 이제 안고 그 친구를 간절히 기도해 줬던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볼 때에도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이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어떤 바리새인, 아주 예수를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했던 유대인 지도자 그룹들 있죠. 그 일종의 그룹이 있는데 평신도 무브먼트거든요. 그 바리새인 중에 지도자 한 사람이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청했어요. 식사하는 자리에서 여러 가지 있었던 해프닝과 이야기들에 대해서 사실 14장 앞부분에 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식사 자리에서 한 사람이 예수님에게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 나라에서 음식을 먹는 사람은 참 복이 있겠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말한 이유는 예수님이 그 전에 하나님 나라에서 복을 누가 받을 수 있는지, 어떤 사람이 받을 수 있는지를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 말을 듣고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이 말을 들으시고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고 그에게 뭔가 깨닫게 할 목적으로 비유 하나, 메이킹 스토리, 어떤 만든 이야기를 이어서 이렇게 오늘 쭉 본문에 들려주신 것이었어요. 16절, 17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는데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초대했어요. 그 잔치 시간이 다가와서 그가 종들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준비가 다 되었으니 오십시오 하고 원래 초대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전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예수님이 잔치 이야기를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나라는 잔치하는 것 같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은 거기에 초대받은 것이다. 이것이 옳은 거죠. 잔치라는 것은 모든 것이 풍성한 자리예요. 그렇잖아요. 잔치는 모든 것이 풍성, 아낌없이 그 자리에 베풀어지니까요. 하나님 나라가 잔치와 같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바로 그런 곳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아무 부족함이 없는 곳이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졌을 때 모습을 보여주는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보면 그 모습을 이렇게 표현해요.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니 다시는 죽음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없을 것이다. 이전 것들이 다 사라져버렸기 때문이다. 이것이 완성될, 우리가 앞으로 맞이할 하나님 나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 잔치라는 단어를 쓸만하죠.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을 초대하는 나라라는 것이죠. 초대를 한다는 것이죠. 시험을 치고 노력해서 들어가는 나라가 아니라 초대에 응하면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나라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잔치에 먼저 초대받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유대인들의 잔치는 우리가 좀 이런 배경을 아시지만 어포인먼트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냥 자처한다고 우르르 가는 게 아니라 올 사람을 미리 그 전에 이렇게 리스트를 정해서 리스트업을 해서 어포인먼트를 잡아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이제 잔치에 참석하는 것이죠. 음식을 얼마나 준비해야지 뭐 그거 참조하기 위해서 그런 것도 필요한 것이지만 유대인들에게서 이 어느 잔치에 참석한다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거는 자기 인맥을 과시하고 더 나은 인맥을 쌓는 로비 자료 같은 성격을 띄었어요. 그래서 아무나 잔치에 자기 집 초대하지 않아요. 자기 인맥을 좋은 릴레이션십을 가질 만한 대상들을 사실 정해서 초대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내가 초대받았다 해서 그냥 아무나를 가지 않는 것이에요. 내가 가서 괜찮을 자리인지 내게 도움될 수 있는 관계에 있는 사람들 만날 자리인지를 생각하며 그 자리를 가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를 가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잔치는 큰 잔치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보면 그 마을에서 꽤 돈 많고 신분이 높은 사람이 아마 연 잔치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 잔치 주인이 그 시간이 가까워서 종들을 그 어포인먼트 했던 사람들에게 보내서 원래 오기로 했던 사람들에게 다 준비되었으니까 오세요라고 이제 전달하라고 했죠. 그랬더니 그들이 이유를 대면서 갈 수 없다고 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손님을 청할 때 혹시 여러분이 초대받았을 때 저는 우리 집은 아무래도 손님을 많이 초대하는 목회 가정이니까 그러잖아요. 요즘 외식하면 돈도 비싸고 그래서 집에 초대하는 것이 더 이야기하기도 좋고 해서 초대를 많이 하는데 초대할 때는 일단은 사람이 와서 집안을 둘러보니까 청소를 안 할 수 없어요. 평소에는 그냥 살더라도 손님 초대한다면 일단 청소를 해야 돼요. 물론 쿨한 친구들은 뭐 있는 모습 그대로 보여주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남자들은 그럴 수 있거든요. 물론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자매들, 물론 자매도 다 그렇지 않겠지만 대부분은 결혼하고서 남자들 잘 들었어요. 그냥 전화해가지고 이렇게 손님 초대할 수 없는 것은 아내들은 달라요. 자기 자존심이거든 집안이. 그래서 정말 청소를 평소에 있다가도 손님 온다 생각하면 일주일 전부터 청소를 해야 돼요. 신경이 써요. 그리고 이제 메뉴를 정해야 되잖아요. 무슨 메뉴를 할까? 베지테리언인가? 고기는 먹는 것인가? 생선은 먹을 것인가? 메뉴도 그래서 가면 여러분 미리 말해준 것도 좋아요. 입장에 봤을 때는 손님 입장에 초대하는 주인이 봤을 때 되게 그것도 신경이 써요. 차렸는데 아 사실 좀 못 먹어요. 뭐 이렇게 해버리면 열심히 준비했는데 좀 그렇잖아요. 메뉴도 정해야 되지. 또 그것을 위해서 쇼핑을 해야 되니까 어떻게 보면 또 몇 시간을 가가지고 고르고 또 구하는 쇼핑도 해야 되죠. 그리고 부엌에서 몇 시간씩 그걸 정성스럽게 음식을 준비하는 거잖아요. 근데 초대받은 사람은 갑자기 아, 죄송해요. 오늘 무슨 일이 있어서 못 오겠어. 물론 단체를 불렀지만 그 중에 한둘이는 또 무슨 일이 있다고 못 오는 경우 할 때 준비하는 사람 입장에 볼 때는 그게 되게 마음이 상한 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손님을 초대한다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큰 비중이 있는 잔치잖아요. 유대인들에게 잔치는 이 의미가. 근데 이런 잔치에 못 가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몇명이나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첫째는 첫 번째 사람은 18절부터 20절까지 나오는데 핑계를 대기 시작한 한 사람은 내가 밭을 샀는데 가서 보아야 하겠소. 밭을 샀다는 것이었어요. 과거를 생각해 보면 밭은요 엄청난 자기 재산의 중요한 그 프로퍼티예요. 중요한 겁니다. 밭이라는 것은 재산의 제일 중요한 재산을 늘릴 수 있는 중요한 터전이잖아요. 영국에서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것 중에 하나 뭡니까? 집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집을. 우리 청년들은 잘 모르겠지만 결혼하시면 어떻게 하든지 집을 하나 마련하기 위해서 관심을 갖죠. 물론 조그만 집이면 또 더 큰 것을 아예 낳고 생각해보면 또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바라고 원하던 마음에 드는 집을 하나 딱 샀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거를 어제 키를 받은 것이었어요. 그러면 오늘 그 기다렸던 바랬던 집을 샀으니까 그 집을 방문하고 싶지 않겠어요? 정말 제대로 어떻게 앞으로 할 것인지 그 집을 생각하기 위해서 방문하고 싶은 그 입장과 같은 것이에요. 아무리 잔치가 중요하지만 자기에게 중요한 그 밭을 샀는데 중요한 것을 얻었으니 한번 첫 방문을 하고 싶지 않겠냐는 것이죠. 두 번째 사람은 소 다섯 쌍, 밭을 가는 그 중요한 밭을 실제로 갈아서 농사를 짓고 수익을 창출하는 제일 중요한 도구인 소를 열 마리를 샀다는 거죠. 엄청난 투자죠. 엄청난 소를 그 소를 산 거예요. 물론 살 때부터 신중하게 샀지만 실제로 이 소가 밭을 잘 갈 소인지 힘이 있는 소인지 한번 몰아봐야 되는 거잖아요. 테스트를 해야 되죠. 그게 정말 중요한 거잖아요. 앞으로 재산을, 밭을, 농사를 하기 위해서 그걸 한번 점검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거잖아요. 제가 이 소에 대한 생각을 하다가 오늘날 가장 합당한 비유가 뭘까를 생각하다가 이 비싼 소 한 마리가 얼마나 비싼데 열 마리를 살 정도였으니 엄청난 비용을 지불해서 이제 산 건데 영국에서 제일 비싼 승용차가 뭘까? 제가 궁금했어요. 나의 친구 챗GPT에게 물어봤더니 롤스로이스인데 2,500만 파운드가 된다더라고요.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412억이라네요. 비싼 거는. 그런 차를 샀는데 키를 막 받아서 한번 시운전하고 싶지 않겠어요? 한번 운전을 해보고 싶지 않겠어요? 그 엄청난 비싼 차면 엄청난 열 마리의 소를 얻었으니 잘 되는지 한번 테스트 해보고 싶고 한번 보고 싶은 마음이 정말 궁금하지 않겠냐는 거죠.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아무리 중요한 잔치집 갈 수 없다는 거죠. 세 번째 사람은 결혼을 했는데 얼마 안 됐고 당시에는 남성 중심의 사회였으니까 잔치집에 남자들만 갔겠죠. 또 하루 종일 잔치를 아마 했을 것이에요. 막 결혼한 아내를 집에 혼자 두기에는 너무 미안하고 그래서 참 안 되겠다고 못 갈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결혼을 했을 때 병역 의무, 군에 갈 수 있는 의무적으로 군에 가야 될 그런 상황일지라도 결혼을 했으면 1년은 군에 안 가도 돼. 1년은 집에서 아내와 좋은 시간을 보내. 예수 그 하나님 말씀에 있거든요. 그렇게 보면 이게 중요한 일이고 또 나름대로 못 갈 뭐 상황일 수도 있는 것이. 여러분 이유를 들어보면 어때요? 다 합당해요. 합당해요. 귀찮아서 가다가 너무 차가 막혀서 도중에 포기하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잔치에 가지 못할 충분한 이유가 되는 것이에요. 만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 잔치에 참여한다면 그 잔치는 정말 매력적이고 그럴 수 없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은 가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그럴 만한 나라라는 것을 예수님이 강조하고 싶은 것이에요. 그 나라는 이 세상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풍성한 나라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아무 조건 없이 우리들을 오라고 초대하신 것이었어. 이것이 우리가 세상 모든 사람을 향하여 외쳐야 될 기쁜 소식, 복음인 것이죠. 응하기만 하면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나라인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거절하지요. 그렇게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자기 나름 더 매력 있고 중요하게 여기는 일들이 있어서 그렇죠. 주로 세상에서 많이 가진 자들이 그럴 수 있습니다. 다 여기 거절한 사람들이 다 가진 자들이잖아요. 상황이 좋은 기쁜 일들이 많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부족함이 없는 부자들이 천국 들어가기가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었어요. 믿지 못하는 사람들의 이유를 유형으로 세 가지로 이렇게 밭에다 비유하신 예수님의 그 말씀이 있었어요. 첫 번째 밭이 길가 밭이라잖아요. 씨가 떨어졌는데 열매 맺지 못하는 길가. 딱딱한, 아예 처음부터 그 하나님 나라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자기 생각이 꽉 찬 사람, 그런 길가밭이겠죠. 두 번째는 흙은 있는데 그리 많지 않은 돌이 많은 그런 밭에 씨가 뿌려졌는데 처음에는 잘 자랐는데 뜨거운 햇볕이 내리쬐자 이미 말라버렸다 그랬어. 마치 그것은 처음에는 하나님을 믿는 거, 교회에 나오는 게 즐거웠는데 어느 중간에 손해보고 힘든 일이 생겼을 때 중간에 포기해버리는 그런 유행이 있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세 번째 밭에 대한 말씀하셨는데 이 유역이 아마 제일 많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것은 가시로 가득 찬, 엉겅퀴로 가득 찬 밭인데 씨가 뿌려져서 어느 정도 이렇게 줄기도 뻗었는데 결정적으로 가시 그 기운이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방해했다는 것이에요. 그 가시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뭔지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상 절구, 세상이 너무 재밌다는 거예요. 인조이하는 즐거움, 그런 것들. 그 다음에 돈에 대한 욕심, 세상에 대한 욕심, 성공에 대한 욕망들, 이런 것들. 원하고 바라는 것들이 많다 보니까 걱정도 많겠죠. 많은 염려들. 이런 것들에 의해서 결정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얻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고 말해요. 한마디로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살아가고 있는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시간과 힘을 온전히 쏟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교회도 다닐 수도 있고 성경 내용도 믿는다 하지만 그대로 살지 않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런 태도를 가지고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죠. 보낸 종돌이 와서 주인에게 그 사실을 이야기했어요. 주인은 너무 화가 나서 종돌에게 말을 했죠. 어서 시내의 센터, 시티센터, 시내 거리, 골목 나가서 가난한 사람들, 지체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 눈먼 사람들, 다리 저는 사람들을 데려오라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 언급된 사람들은 그 풍성한 잔치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하실까요? 지금 예수님이 어느 자리에 앉아있나요? 최고 엘리트들, 잘나가는 사람들, 바리새 지도자가 초대한 저녁 식사하는 그 식사 대접하는 자리에서 예수님 이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잔치가 뭔지 알고 잔치에 누구를 초대하는 게 중요한지를 아는 그런 사람들 모인 그 자리에서 거기 초대한 사람들이 그들 보기에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거기 모인 대부분의 사람들은 당시에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바리새인들인데 그들의 기준에 볼 때는 지금 데려오라고 일하는 사람들은 상대할 수 없는 식사에 절대 자기 식사에 초대할 수 없는 불의의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일부러 그런 사람들을 예로 드시면서 하나님 나라는 이런 자들도 들어갈 수 있는 나라라고 강조하시는 것이었어요. 바리새인이 최고 지도자 집에 초대받았다고 해서 어깨가 어석거리고 그리고 초대받아도 그 지도자 가까운 자리에 앉는 것이 더 높은 사람이라는 인식 때문에 서로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께서 그들이 상상할 수 없는 손님들을 큰 잔치에 초대했다는 것은 이 이야기는 그 자체가 그들에게는 충격적으로 다가왔을 것이었어더 충격적인 말씀은 이어졌습니다. 종들이 자격 미달인 많은 사람들까지 다 초대했지만 아직도 자리가 남아있다고 했어요. 그러자 주인이 큰 길과 산 울타리로 나가서 사람들을 억지로라도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고 했습니다. 큰 길과 산 울타리는 그 도시, 그 마을, 저 밖에 있는 도로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거기는 나그네들이 많이 다니는 곳이죠. 유대인들을 본다면 상당수가 이방인들일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들 유대인 보기에는 더러운 개 같고 지옥의 땔감으로 쓰임받을 거라고 하는 존재들이죠. 그런 자들이 아무 영문도 모른 채 큰 잔치에 참석하라는 초대를 받은 것이었어요. 어리둥절했을 것입니다. 왜 자기 같은 사람을 초대하는지 그들을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했을 것이에요. 그렇게라도 해서라도 그 잔치 자리를 가득 채우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장차 이 땅에 임하게 될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주로 어떤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게 될지를 보여주는 것이었어요. 실제로 하나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를 열렬히 그가 선포하는 하나님 나라를 열렬히 받아들이고 환영했던 부류의 사람들이 누구였나요?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전했다고 하는 일명 산상수훈이라고 일컬어지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내용을 보면, 그 시작에 보면 그들이 누군지를 복 있는 사람이라고 일컬으면서 시작하는 그 말씀에 그대로 드러나죠. 심령이 가난한, 마음이 가난한 사람 보겠다 했어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누가복음에 의하면 실제로 가난한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실제로 가난한 사람들의 마음이 가난한 것이에요. 그리고 애통하는 자들, 그 제자들은 애통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슬픔이 많은 자들이었습니다. 죄를 회개하는 애통의 개념보다는 그냥 슬픔이 많은, 슬픈 사연이 많은, 밤에 눈물 흘릴 사연이 많은 그런 사람들, 그런 사연이 있는 제자들이었다는 것이에요. 온유한 자들, 마음씨 고운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온유라는 단어를 찾아서 구약의 시편을 보면 힘이 없어서 권력 있는 사람, 돈 많은 사람에게 짓밟혀서 자기의 소유와 재산을 빼앗기는 힘없는, 백없는 그런 연약한 사람들을 온유한 자들이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 땅에서 빼앗겼으나 내가 하나님 나라를 너희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겠다는 약속을 하시죠. 그래야 온유에 대한 정의가 맞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받아들였던 그 사람들은 다 억울하고 원통하고 외롭고 자기 힘으로 어떻게 세상을 살아갈 자신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오늘 초대받은 사람들과 딱 맞는 사람들이죠. 그런 세상에 좋지 못한 수많은 악조건들이 도리어 예수님이 건넨 하나님 나라 초대장을 열렬히 환영하고 받아들여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로 만들어 주었던 것입니다. 여기 같이 예배하는 우리 모두는 우리의 정든 우리나라를, 그리고 가만히 있어도 따뜻하게 밥해 주는 우리 부모님을 떠나서 낯선 이국 땅에서 지금 공부하고 일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쉽지 않죠. 기분 나쁜 사건, 사고를 한두 번은 다 경험할 수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한국에서 편안하게 부모와 함께 살 때는 들리지 않던 성경 말씀이 들리게 해주고 예수님을 가까이 하게 하고 믿고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준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마음을 열고 받아들일 수 있는 소재로 다 쓰임받는다는 것이에요. 만일 여러분이 이곳에서 이런저런 어려움을 만나서 그것을 계기로 교회를, 예수님을 더 가까이 하게 되었다면, 또 하게 된다면 여러분은 세상에서 가장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 본문의 첫 초대받은 사람들처럼 상황에 따라 내 기분 따라 선택하듯이 교회를 다닐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로 마음이 힘들어서 예수님을 가까이 했는데 결국 그분이 세상 그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값진 보물을 주셔서 소유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런던에서 삶을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지 말고 기대하십시오. 도리어 더 값진 것을 얻게 할 수 있는 좋은 장이 될 수 있습니다. 세상에 사실 모든 것을 가졌던 사람이었지만 예수를 알고 나서 더 알고 나서 더 그분을 따라가면서 경험했던 바울이라는 분이 그의 고백했던 이야기가 있어요.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입니다. 나는 내게 이루었던 것은 무엇이든지 그리스도 때문에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이루었던 것, 소위 말하는 많은 사람들이 갖고 싶고 소유하고 싶고 이루고 싶었던 것들, 자기는 많이 이루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나서 보니까 이것들이 너무 많이 가진 것들이, 장가가고 밭을 사고 소들을 샀던 이 좋은 것들, 많은 사람들이 이롭다 여기는 것들이 도리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그 하나님 나라의 초대장에 응하지 못하게 방해했던 것들이었기 때문에 해로운 것들이라는 것을 예수를 만나고 나서 자기가 깨닫게 됐다는 것이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하므로, 예수를 알고 더 알고 더 그분께 가까이 하는 것이 가장 고귀하고 귀한 것을 알았다는 거죠. 나는 그 밖에 이 외에 이 세상에 해롭다 하는 모든 것들은 다 해로 여긴다고 했어요. 나는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 실제로 그는 바울은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이었어. 그러나 하나도 아깝지 않고 오물로 그 모든 것들은 오물로 여긴다 했어요. 나는 더 그리스도를 얻고 싶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고 싶다고. 그것이 나에게 가장 큰 기쁨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의 삶을 돌아봐도 저의 많은 나누었지만 부모 없이 할머니하고 살면서 지독한 외로움 때문에 저희 집안이 대대로 내려온 불교 집안이고 저희 위에 할아버지는 중간에 선임이 되신 분도 계시는 그 집안의 장손으로 태어났지만 그 외로움이 오히려 나로 하여금 교회로 갈게 친구가 교회 가볼래 해서 꼭 계기로 교회를 아무 관심도 없었지만 전혀 그 믿음에 관심이 없었어도 그 상황이 나로 하여금 교회에 갈 수 있도록 해줬고 그리고 몇 년 후에 정말 주의 말씀 성경을 공부하면서 뜨겁게 주님을 만나서 여기에 목사가 되어서 여러분 앞에 서 있는 거 아닙니까? 세상에 많은 부족한 것들이 많겠지만 그것들이 풍성한 잔치집과 같은 하나님 나라로 우리 모두를 인도할 수 있는 것이에요. 런던의 삶이 여러분에게 그런 축복의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꿈 있는 교회가 그런 풍성함을 경험하는 곳이 될 것이에요. 기대하고 혹시 공부하러 오셨으면 기대하고 또 일하러 오셨으면 기대하는 마음으로 런던에서 더 큰 것을 얻을 나는 공부하러 일하고 왔지만 그와 비교할 수 없는 큰 것들을 얻게 될 여기서 그런 은혜를 누릴 것이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출발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또 새로운 학기를 시작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